71면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 그 말씀이죠. 사무엘, 쉐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잘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길이라면은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은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막 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십시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이라면 아마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전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명령을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뜻이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이 동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사람들의 마음이 동할 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자발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늘 등을 돌렸고 반역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혼자이셨고 아무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불지옥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마음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깨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태어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물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물 바깥으로는 나가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이것은 명령이다. 혹시 호기심 많은 물고기 새끼가, 새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니까 꼭 알려주어라. 그래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말해서 알려주고 아가미에도 기록을 하고 지느러미에도 기록을 하고 절대로 물 바깥으로 나가지 말도록 하라.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직접 빚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로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를 해가십니다. 때로 바다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없는 사막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석을 쪼개어서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옷이 없으면 양을 죽여서라도 그 가죽옷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입혀주시죠. 불 가운데 빠져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사자 입에 자크를 채워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향해서 돌이 날아와서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 같이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재 지변이 일어나서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산을 삼킬 것처럼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근원적인 복이 주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본전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암송을 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어떤 복이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이에 가면은 뉴 호프 초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하와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예배를 세 번 드리는데요. 토요일에 한 번 드리고 주일날 1부, 2부 예배로 그렇게 세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더 이상 강당을 빌려줄 수 없으니까 강당을 비워주십시오. 예배당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당을, 강당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큰 공원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모으십시오.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전자악기가 합선이 되어서 터지고 고장이 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는 내일 주일 예배가 문제입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면 내일 어떡합니까? 예배 시간에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를 좀 멈추어 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서글펐습니다. 처량하고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립니까?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주 뚜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웨인, 너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에게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한 번이라도 예배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봤니? 너는 오로지 예배 드리는 환경 조건, 악기가 터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니?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함께하면 되지 않니? 아무리 좋은 예배당과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도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예배니? 이것이 목사님을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진짜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어떤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 아닙니까?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갈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빠져버린 그 어떤 휘황찬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입버릇처럼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세 자녀, 착하고 정직하고 남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와 악인의 손에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자녀들, 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 한 달에 천만 원씩 용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받은 용돈과 아이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님들도 지원하고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봐주고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나 제가 제일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 제일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설령 그러한 것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제일로 사랑하는 자녀들.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그 어떤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 가슴 속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영혼,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이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은 아주 순수한 사랑입니다. 내 속과 겉이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몸은 화장도 하고 단정하게 입고 오셨지만은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진 존재가 앉아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그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일주일 내내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모습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분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장종택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찬양 인도자님. 이분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아주 편한 복장을 입고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얼굴만 바라보아도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장종택 전도사님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이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신의 그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감탄을 했습니다. 나도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산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여보 지금 우리 딸 온유가 8살 딸입니다. 온유가 지금 이상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맡겨놓고 급하게 상경을 했습니다. 딸 온유가 희귀병에 걸려서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주사바늘이 몸에 꽂혔습니다. 딸이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때에 이 전도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제일로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딸이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주사바늘을 꽂고 수십 개의 주사바늘을 꽂고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통곡을 하며 부르짖다가 문득 전도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딸의 생명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내가 죄악을 품으면 내 딸은 그대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막 강하게 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요,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에 숨겨두었던, 감추어두었던,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죄악들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 속에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가식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숨겨져 있던 자신의 그 죄를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사님 입에서 나왔던 말이 정직한 기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주사님 그냥 기도하시려면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를 하시려면 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딸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온유가 치료되기를 위해서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때부터 성도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유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자기 자신 속에 감추어 두었던 조그만 죄악들을 보기 시작을 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추어 두었던, 나만이 은밀하게 감추어 두고 조금씩 누리고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감추어져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혼자만 즐기고 있던 죄악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내가 죄악 가운데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통곡을 한다면 그 성도는 지금 순결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의식을 잃고 있는 온유의 기회가 되고, 온유야, 너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듣는지 아니 듣는지는 모르지만은 온유의 기회가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온유가 의식을 잃은 지 두 달이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하나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켜주십시오. 소리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제가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엄마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전도사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온유를 살려주셨던 것이죠. 순수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자녀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주시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에,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고 싶으셔도 잘 하지 못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원하신다면은, 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가식 뒤에 숨어 있는 그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그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고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고 하셨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기록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손목에 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마에도 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에도 기록을 하고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교육은 그래서 반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경건한 자손을 만든다. 반드시 이것은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 달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평생 외우면서 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또 하루 중에 세 번, 기본 세 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테필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 테필린 말씀 중에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쁠 때는 다른 말씀은 다 두고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잠을 잘 때에도 너무 피곤하면 이 말씀만 암송을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생활할 때도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은 다 외우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다 외워서 저녁에 자기 전에 거실에서 혼자 잠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낮에 한 번 이상은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신방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혼자서 웅얼웅얼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차를 타고 새벽 예배를 오면서 아내 앞에서 이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 외우다가 보니까 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자꾸만 제 생각 속을 두들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외우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다듬어주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웬만하면 다 외우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루에 한 절씩만 외워도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바라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